사납게 대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몇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 별다른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에 비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없이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르셨으며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셨으며 때로는 명령하듯 강한 말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라면 사람들은 강한 빛이 영혼 속으로 비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집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곁으로 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는 금세 열이 내리고 병이 나았으며 몸이 가뿐해져서 식사 준비를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이 되자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잇따라 베드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집 앞은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든 것처럼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해질 무렵이 되어서 찾아온 것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시자 병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얻게 된 병으로부터도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이 병에서 풀려나는 것을 기쁜 듯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해뜨기 전에 혼자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언제나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날이 밝자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훌쩍 가버리시고 두 번 다시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찾아보았더니 예수님은 혼자 조용한 곳에 가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젠 아무데도 가지 말고 이곳에 계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는 등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이곳에 계실 수 없으시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기적을 구경하기도 하자.
이리하여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신 다음 예수님은 또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가버나움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집 주인은 금세 모여든 사람들로 뒤덮였습니다. 이 고을에는 심한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온몸이 쉴 새 없이 부들부들 떨려서 손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하는 가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도 예수님을 찾아뵙고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갈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몇 사람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셨어? 이번에야말로 병을 고쳐달라 해야지. 우리가 떠밀고 갈 테니 어서 가보세요.
친구들은 말하기가 바쁘게 병자가 누워있는 요의 네 귀퉁이를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집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집 앞까지 가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 문이 어디 붙어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온 마을에 병자와 앉은뱅이 장님들이 모두 다 모여든 것 같았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곳까지 왔으니 무슨 수를 써서든지 집안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 벽을 따라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그 지방의 집들은 거의 다 단층집이고 지붕은 평평하며 밖에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이 있었습니다. 몹시 더운 밤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자를 어깨에 메고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이르자 병자를 내려놓고는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지붕에는 큼직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번에는 병자가 누워있는 요 네 귀퉁이를 밧줄로 단단히 묶고 그 밧줄을 조금씩 늦추어 병자를 구멍 아래로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병자는 예수님 바로 앞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구하려는 뜨거운 우정과 예수님을 믿는 참된 태도를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파 사람과 학자들도 끼어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흥미있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권리가 있기에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단 말인가?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옳은 말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의 마음속을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으려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나에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일어나서 요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몇 년 동안이나 자리에 놓은 채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건강한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힘있게 일어서더니 요를 개어서 옆에 끼고 가볍게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이처럼 감쪽같이 병을 고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며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큰 길가에 마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에 편하도록 마을로 들어가는 한 길가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우연히 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후로 마태는 예수님과 줄곧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훗날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친구인 세리들도 불렀습니다. 그 무렵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위하여 일하는 세리라든가 관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몹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로마의 관리들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자기들의 나라를 다스려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정부에게 세금 바치기를 싫어했으며 그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관리들 중에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들이고는 나머지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만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리나 관리들과는 말하기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태를 비롯한 여러 세리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무랐습니다.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다. 나는 착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나는 의사이다. 나는 죄라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 것이다.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믿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들의 죄가 크면 클수록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율법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에 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6일 동안 일을 하고는 주일, 즉 일요일에는 푹 쉽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쉰다는 것은 아주 철저한 것이어서 안식일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회당에 나가셨습니다. 회당에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오른손이 오그라들어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물론 그 병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지켜보다가 만약 예수님이 그 병자의 손을 고쳐주기라도 한다면 당장 고소하리라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얘기가 끝나자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된 사람을 불러내어 여러 사람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파 사람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과 나쁜 짓을 하는 것,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은 어느 편이 더 옳은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똑바로 펴라.
그 사람은 몇 년 동안이나 마른 나뭇가지처럼 오그라들었던 손을 펴보았습니다. 손은 똑바로 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약한 자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맙게 여겼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엄한 규칙을 지키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남의 일을 돌보아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그의 가르침은 모두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켜온 것과는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터에 지금 안식일에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나서 수군거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하자.
한편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만큼 즐거운 시간은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두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이 열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들은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무거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뽑으신 열두 제자는 베드로와 그의 아우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빌립과 바돌로매, 그리고 도마, 세리이자 예수님을 대접한 마태,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롯 사람 유다 이상 열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열두 제자는 그 후 2년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으며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눈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나 말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전에 세리였던 마태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먼 훗날에 가서도 잊지 않도록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가 잘못 기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예수님은 주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먼 훗날에 전 세계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배가 고플 때 무엇이든지 먹고 싶고 목마를 때 못 견디게 물이 마시고 싶듯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착한 마음을 얻고 또 그 일을 했을 때는 만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은 만약 우리가 약한 사람, 죄 많은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약하고 죄 많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예언자들도 그러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착한 행동을 하려고 힘쓰는 것은 곧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것이 됩니다. 그 밖에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한다. 만약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죄인도 그 정도는 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이 일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나 들의 꽃을 저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새나 꽃은 애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인간인 너희야 더 생각해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사람들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훌륭한 예언자이거나 아니면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이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며 옛날부터 약속되어 온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